제3장 하느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셨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언급할 때 먼저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믿음이란 실제로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우 그릇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믿음이란 말마디는 종교적인 의미를 배제하고 말한다면 확신을 뜻한다. 또는 원이라든가 희망을 의미한다. 가령 나는 저 의사를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경우 그 의사를 신뢰하고 그 의사가 나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말마디가 종교적 뜻으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뜻을 나타내게 된다. 종교적 뜻으로 사용된 믿음이라는 말마디는 실제로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 경우 나에게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바란다든가 나는 원한다든가 자신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나는 안다는 뜻이다. 따라서 나는 영원한 삶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경우 실제로는 나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히 안다는 뜻이 된다. 신앙이란 이와 같은 것이라야 한다. 가을 저녁 언덕 위에 올라 하늘을 쳐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우리 시야에 들어온다. 만일 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무슨 원의라든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막연하게 별이 없었으면 하고 원할 수도 있고 또는 별이 저렇게 많지 않았으면 하고 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바라든지 상관이 없다. 어쨌든 별은 우리 머리 위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 별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내가 인식하게 된 것은 내 눈의 증명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그 외에 나에게 그것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것은 내가 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된다. 만일 누가 곁에 와서 자네가 잘못 본 것이야, 별은 저곳에 없네 라고 말한다면 나는 웃으면서 아닐세, 별은 분명히 그곳에 있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의 지식을 통해 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내 지식은 1차적으로 내 감각의 증명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단계가 있다. 내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또 나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확실한 사실들이 실재했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러한 것들에 관해 문제가 제기되면 그 당시 내가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기나 한 듯이 당연한 것으로 나의 확신을 표현할 수 있다. 나의 부모님과 내가 태어나기 200여 년 전에 미국에 독립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확신은 확실하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내가 확실하다고 믿는 근거는 내가 참조할 수 있는 역사적 문헌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선각자들의 서명이 있는 미국 독립선언문의 원본이 있으며 이 문헌 외에도 우리 인식을 확신으로 인도하는 객관적인 근거들이 있다. 예를 들면 보스턴시 교회에 기념비가 하나 있다. 이 비석은 높이가 75척이나 되며 일반 사람들에게 벙커힐 기념탑이라 불린다. 이 기념비 받침석에는 이 기념비를 세워놓은 목적, 즉 이 언덕이 독립전쟁 당시 벙커힐 대첩이라는 전투가 있었던 역사적인 현장이라는 사실과 그 당시 전투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언덕에서 군인들이 어떻게 수비하고 있었다는 것. 그 군인들은 탄환이 모자랐기 때문에 영국군이 그들의 눈 흰자위가 보일 정도로 접근할 때까지 총을 쏘지 말도록 명령받았다는 것 등이 이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역사문헌과 이 기념비로부터 미국에 독립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이 모든 것은 다 틀린 것이고 독립전쟁이란 없었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가당치 않다고 여겨 웃어넘기고 말 것이다. 나는 독립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어도 의심을 품지 않는다.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 일단 지식을 얻으면 정신이 정상적인 한 이 지식은 그 사람의 정신 안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유의해야 될 점은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의 기호나 취향에 관계없이 진실이라는 점이다. 독립이 되었다는 사실을 반기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에 관계없이 이 사건이 진실임을 나는 안다. 진실은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그 모든 사건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 당시 영국에서 온 이민자들의 집단적인 반대에 접한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투기술로 훈련된 영국 정예군을 어떻게 제압하였는지를 이해하기란 나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나의 이해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임이 분명하다. 우리 조상들은 독립전쟁에서 이겼고 그 결과로 독립국가를 건설하였다는 것은 언제나 사실로 남는다. 그런데 미국인 열 사람 중 아홉이 그러하듯이 아쉽게도 나 역시 이 기념비나 그 비문에 쓰여져 있는 문헌을 볼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아니, 아무도 이 지식을 나의 뇌리로부터 지워버릴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내 머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 알고 있는가? 내 지식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 지식의 원천이란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매우 귀중한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전통이기 때문이다. 그 사회의 전통이란 마치 공기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그 사회의 전통은 사회 구성원의 정신 속에 숨쉬고 있다. 국가는 살아있는 법인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것을 쉴 새 없이 나에게 말하고 있으므로 나는 구태여 그 문헌이나 기념비를 보기 위해 그 장소에 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일 내가 문헌을 참조하고 기념비에 기록된 글 내용을 검토하며 그 외에 미국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면 나는 이 지식에 관해서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된다. 별이 하늘에 있다는 것보다 혁명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더 많다. 그 이유는 별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근거는 시각적인 증거 하나뿐이지만 혁명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문헌과 기념비 그리고 미국의 전통 속에 살아있는 미국의 정신이라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독립전쟁과 하느님에 대한 내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다만 믿음의 심리를 말하고 지성에 의해 어떤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즉, 지성이 무엇을 알고 이것에 지성적 동의를 할 때 또는 지성이 어찌할 수 없는 뚜렷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믿을 때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려는 것뿐이다. 이제 독립전쟁 이전의 역사로 소급해 보아도 나의 지론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2000년 전의 옛날 역사로 소급해 올라가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전 세계사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문헌인 복음사가들의 기록들을 접하게 된다. 그런데 왜 나는 이것들이 역사 문헌 중 가장 돋보이는 문헌이라고 말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그중 한 가지는 이 기록이 어린아이라도 읽고 쉽게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가식 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세계 역사상 가장 뛰어난 현인들조차 이를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 자신들의 전생애를 바칠 만큼 숭고한 것이라는 점이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이들의 놀라운 신앙 행위와 진실성이다. 그리스도께 관한 역사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이 문헌의 저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피까지 흘리면서 이 문헌의 진실을 증거하였다는 사실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들 이외에 어떠한 역사가들도 복음사가들처럼 자기 목숨을 바쳐 진실을 증거한 사람은 없다고 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역사적 문헌에만 그 흔적이 역력하게 드러나 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신앙의 인장이 공식적으로 날인되어 있다. 이 인장이란 바로 자신들의 생명을 바친 저자들의 피로 이루어진 인장이다. 사도들은 모두 이 진리를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를 받아 처형될 뻔했으나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 후에도 유배지로 추방되어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외에도 기념되는 유적과 유물은 무수할 정도로 많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로마 중심부에는 우뚝 서 있는 거대한 성전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 영원한 도시에서는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 보아도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있는 이 성전이 한눈에 들어와 금세 찾을 수 있다. 어떠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이건 간에 로마를 방문하는 사람은 이 장엄한 그리스도의 성전에 단복하고 만다. 하늘을 향해 500여 척 높이로 치솟아 있고 커다란 십자가 모양으로 겹겹이 쌓여진 무수한 돌들이 이 성전을 바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대성전이다. 그리고 이 성전 밑으로도 땅 위 건축물 못지않게 수많은 돌로 축조된 구조물이 있다. 이 장엄한 성당 돔 밑으로 대리석 층계를 걸어 내려가면 작은 지하실들이 나온다. 이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지하실 바닥에 입을 맞추기까지 한다.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바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베드로의 시신이 묻혀 있다고 한다. 최근의 광범위한 연구 결과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설이 사실이었음이 결정적으로 확증되었다. 이 장소는 네로 황제 시대에 거창한 원형 경기장이 위치했던 바로 그 장소이다. 몇몇 고고학자의 추정에 따르면 이 원형 경기장은 2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건축물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D 65년 6월 29일에 그리스도 신자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던 노인 한 분이 바로 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나와 죽임을 당하였다. 이 원형 경기장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노인이 경기장 한복판으로 끌려 나오자 군중들은 아우성을 치며 온갖 욕설과 야유를 퍼부어댔다. 고대 연대지에 기록되어 있는 장소로 전차 경기를 할 때 결승점과 오벨리스크 탑과의 중간되는 지점에 십자가가 하나 세워졌다. 노인은 박해자들이 이 십자가로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쳤으므로 군중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던 것이다. 노인은 사형 집행관에게 이렇게 청하였다. 저는 십자가 위에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세 번이나 그분을 배반한 적이 있습니다. 죽을 사람의 소원이니 부디 저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처형당하였다.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가 죽임을 당한 자리이며 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묻혀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의 무덤 위에 이 웅장한 기념물인 베드로 대성전이 건립된 것이다. 이 성전은 그가 믿음의 진리를 가르치다가 순교한 사실적 증거물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버금가는 증거가 이 밖에 또 있을 수 있겠는가?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까지 증명한 이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 세기를 걸쳐 전해내려온 이 역사적 사실이 또 하나의 다른 증거로 나에게 제시되어 있다.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증거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유적들이다. 그 증거물은 현재 로마시 교회에 위치한 지하 터널로 현재에도 그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 지하 터널은 넓이가 약 12척이나 되며 지형에 따라 어느 곳은 이보다 약간 좁은 곳도 있고 어느 곳은 넓고 견고한 돌벽으로 된 지하 굴이기도 하다. 이 굴의 길이를 일직선으로 늘린다면 750마일이나 된다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 양쪽으로 축조된 벽의 길이로 생각한다면 1500마일이나 될 것이다. 이 장소는 초대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현장이며 이 돌벽 위와 그 돌 위에 초대 그리스도교의 모든 역사가 새겨져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서책들을 읽는다 할지라도 돌 위에 새겨진 여러 가지 모양의 신앙의 상징들,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새겨져 있는 기록들만으로도 당시 그리스도교의 역사 기록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을 정도이다. 비록 내가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해독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돌 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만으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 사건을 샅샅이 알 수 있다. 이 지하 토굴 속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교의 역사 유적인 동시에 문헌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그림으로 표현한 책이며 그 순수한 정신이 각인되어 있는 돌로 된 책이다. 또한 한 페이지가 1마일이나 되는 책으로 그 페이지가 1500장이나 되는 방대한 책이다. 이러한 책이 이 세상 어느 곳에 또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이것은 그 당시 이 유적을 축조한 건설자들이 그리스도교의 순교자로 이 땅굴을 나와 원형 경기장 한복판으로 끌려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자의 밥이 되었던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들이 죽음으로써 그들 자신이 기록하고 말한 바가 진리임을 증명한 현장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있다. 이 원천은 우리가 진실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주저하게 하는 요소를 말끔히 없애주는 한결같고 거부할 수 없는 권위와 전통이다. 우리 각자는 각기 삶의 환경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을 지니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받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의 전통 속에 존재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면서 삶을 영위해왔다. 2000년 동안 줄곧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살아있는 법인이다. 이 전통은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며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리스도교를 창시하신 분이 이 땅과 바다 그리고 온갖 피조물을 지배하시는 권능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분은 하느님만이 지니신 권능으로 행동하셨으며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당신의 교회를 계시하셨고 당신 자신의 부활로 모든 것을 사실로 확증하신 분이시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문헌과 기념물 그리고 전승이 있음을 알았다. 영원하신 하느님의 사업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의 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고 중차대하다. 그러므로 이 문헌과 기념물 그리고 그 전승은 가치 면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의 증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나의 지식은 이러한 것들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 이것들이 나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해서 나의 지식의 원천이 될 수 없을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내용이 놀라우면 놀라울수록 더 강력한 내 지식의 원천이 된다. 내가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있듯이 그리스도교의 계시 진리에 대해서도 역시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신앙인가? 아직 완전한 신앙은 아니다. 그 역사에 대한 신념일 뿐이다. 이 밖에 또 그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본인 자신이 원하기 전에는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하늘에 별이 있다. 그러나 내가 눈을 감고 외면해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누가 물으면 안 보인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안 보인다고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별을 향해서 눈을 뜬다면 별을 볼 것이다. 따라서 믿을만 하다고 증명되었으면 이 진리를 믿을 원의와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 다시 예를 들면 눈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지성에 기록되려면 그 대상이 빛을 받아야 한다. 빛이 그 물건을 비추지 않는 한 나는 그 물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신앙의 대상도 하느님 은총의 빛으로 비춤을 받아야 한다. 이런 까닭에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느님께서 신앙의 대상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사람은 이를 볼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지성의 힘을 주셨다. 신앙은 지성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 기도를 드려 외치는 것이다. 하느님,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소서. 이처럼 나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동시에 믿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교 계시에 대한 문헌과 기념물과 전통을 검토할 것이다.